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떤 게 제일 힘들어요?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어떻게 보면 기뻐하는 게 제일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이 기뻐하라가 헬라어로 보면 이 명령형으로 주어졌어요. 여러분 기뻐하는 게 감정의 표현이잖아요. 이게 명령으로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 그러면 이게 정말 기쁜 게 아니라 흉내내는 게 아닌가요? 과연 그렇게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흉내만 내라는 그런 말씀인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감정에 기초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기쁨이 감정에만 근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이 나빠도 상황이 안 좋아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바울은 현재 기뻐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기뻐한다가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15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 이런 상황이지만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뻐하리라는 이건 18절 이후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내가 기뻐한다, 현재 기뻐한다, 현재형인데 내가 기뻐한다, 언제 기뻐한다냐고 말하고 있냐면 두 가지예요. 15절과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들을 위하지만 바울에게는 무언가 좀 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를 먼저 규명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복음에 완전히 위배되는 다시 말하면 이단이라든가 거짓 선지자들일까 아니면 교회 안에 있지만 바울과 적대적인 사람일까라는 부분이죠. 어떤 이들이라고 바울이 표현한 것은 그들의 실명을 굳이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이단이나 거짓 선자를 지칭한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단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복음이 확장되겠습니까? 복음이 진보가 일어나겠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어떤 이들은 거짓 선생이나 이단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 너와 나와 똑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때요? 저희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은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7절에도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질투한 거예요.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라면 대부분이 바울을 좀 좋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 이외에 다른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거나 또는 그가 유대주의에 좀 뿌리 깊은 사람이라면 바울을 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존재했는데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이것을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동안 내가 좀 바울이 가졌던 그 지위, 그 명예 이런 것들 내가 좀 차지하리라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막 열심히 전했어요. 내가 이제 그 자리에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걸 바울 좀 괴롭게 하는 방편으로 내가 출세하고 내가 좀 성장하고 내가 커지면 바울이 나 때문에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울한테 좀 스트레스를 주고 괴롭게 하고 자신의 입지를 좀 견고히 하려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모습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나무를 밟아야 내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게 세상 사회잖아요. 내가 잘나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잘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보다 잘나야 돼. 그래 내가 출세를 하게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눌러야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를 필요가 없어요. 남을 못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주고 저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다라고 이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자기 의를 쌓기 위함이에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존재했어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바울을 시기하며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또 본문에 보면 15절 16절에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알고 바울은 하나님이 세운 사도였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라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전하는 것을 인정하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착한 뜻으로 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자, 여러분 바울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험담했겠죠.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또는 바울의 업적을 내리깎았겠죠. 그리고 내가 좀 더 바울보다 나은 사람이야. 내가 더 많은 일을 했어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 반대는 뭐예요? 반대는 바울이 한 일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나도 그와 함께 동역하면 이랬다라는 것을 자꾸 말하는 거겠죠. 자, 여러분 바울이 이 두 가지 소리를 들었어요. 한 파트는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과 한 파트는 자기를 사랑하고 아껴서 복음을 전한 사람과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게 남아요? 어떤 게 더 오래 가요? 아마 나쁜 소식을 들은 게 훨씬 오래 갈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기쁨이 왔다가도 나쁜 소식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저래? 라고 기분이 상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무엇에 영향을 받았냐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18절에 바울이 기뻐한 이유, 바울이 기뻐한 근거가 나오게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8절 처음 시작하면서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가 지금 겪는 이 상황을 보면서 기쁨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좀 안타까운 모습도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그럼 바울이 기뻐한다고 말하는 게 가식적이에요? 그렇지 않죠. 뭐에 근거해서 기뻐한다고 말해요? 그 다음 보니까 바울은 어떠한 방도든 무슨 방도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투기에서 복음을 전하나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나 결과는 뭐예요?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은 감정에 근거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고 있어요. 진리에 근거하고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그의 사역이었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들여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헌신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좋게 해서 복음을 전하든 자기를 시기해서 복음을 전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이 사실, 이 팩트가 바울에겐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나 뭘 생각했냐면 자기가 예수님이 세운 제자, 예수님이 세운 사도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라는 말을 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죠.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이어받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이어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다면, 예수님의 사역, 복음이 전파된다면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복음만 전파되면 때때로 내가 기분이 상하더라도, 내 마음이 좀 슬픈 소식이 들려오더라도 그거에 좌우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네모 박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환경과 상황이 다르게 보인다. 바울은 어디에 자신의 가치관을 두었냐면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이게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바울은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야말로 참된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귀하고 복된 진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복음이 확장된다면 나는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때때로 우리가 갈등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또는 시기하고 또는 좀 어려운 관계에 놓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어찌하든지 복음이 진보가 되도록, 복음이 전파가 되도록 그리스도가 널리 알려지는 것에 합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지금 기뻐한다. 어떤 소식이 들려도 나는 지금 기뻐한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will,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18절에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 라고 말하죠. 자, 바울이 기뻐할 것이다, 앞으로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기뻐하는 거에 근거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구원이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 바울이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나요? 그건 아니죠. 이미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때문에 기뻐한대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를 작성하는 이때는 감옥에 있었어요. 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구원이죠. 살아서 바울이 감옥을 나오게 되는 것도 구원이고요. 바울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도 구원이에요. 바울은 여기서의 구원의 의미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말을 어떻게 갈 수 있어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하죠.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살든지는 감옥에 나오는 거예요. 죽든지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죠. 바울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고 죽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 나오고 갇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기쁨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어찌하든 자기가 힘든 상황에 놓이든 좋은 상황에 놓이든 뭐 형통 일이 막 잘 돼서 형통하든 아니면 일이 막 꼬여서 어려워지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하는 기쁨의 근거가 나에 있지 않죠.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에 있어요. 기쁨의 근거가 나의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진 기쁨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지금 현상 때문에 인상 찡그리고 지금 현상 때문에 막 좋아서 웃고 너무 이 우리의 감정이 쉽게 요동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나의 감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삶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그의 우리의 삶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 참된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기뻐할 것이다.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그 구원이 뭐예요? 죽는 것도 구원, 사는 것도 구원, 그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이 구원에 이르는 게 그의 기쁨인데 이 구원에 이르는, 이건 성숙한 신앙이죠. 이렇게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의 어떻게 보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 간구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해요. 너희 간구로. 너희 간구가 뭐예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 간구라고 말해요. 이거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는 기도죠. 돕는 기도를 말합니다. 간구는 돕는 기도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 그런 구원에 이르도록 죽으나 사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돕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자가 아니라 동역자의 삶을 살게 되게 됩니다. 동역자의 삶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죠. 동역자의 삶은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거죠. 기도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게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동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남에게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때때로 나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돼요. 나는 왜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 나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모두가 서로가 동역자가 될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같이 나눌 때 성경 공부하면서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나누게 되면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라고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 기도하는 분 중에서 최고로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여러분. 부모님들. 최고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믿음의 선배가 된 사람들. 최고로 많이 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늘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서 나가게 됨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활용하십니다. 다 사용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참된 정말 성숙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서로를 향한 이 돕는 기도는 아주 힘이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9절에 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보혜사였어요. 보혜사 되신 그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크게 세 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가르쳐진 그 진리가 생각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생각난 그 진리를 실천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설교 며칠 가요? 며칠 안 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들은 설교들을 나중에 사용하세요. 그래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어떤 단어를 기억나게 하시고 상황들을 기억나게 하세요. 그래서 기억나게 하신 후에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데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정말 진정한 구원의 모습이 무언가, 진정한 우리의 삶 속에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아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이 마음을, 이 생각을 늘 기억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성숙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할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의식이 사실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의 명예가 있습니까? 명예? 자랑스럽습니까? 내가 그 누구보다 어떤 존재보다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명예가 생깁니다. 내 마음속에 자존감이 생겨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높아진 내 자존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존감을 당당히 지키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돼요. 이 소망을 가지면 어때요? 이 소망 속에 부끄러운 삶을 살려고 하지 않겠죠. 남에게 그리스도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은 안 하려고 하겠죠. 때론 우리가 넘어져서 실수해서 연약해서 그런 상황에 놓일 수는 있지만 내가 그렇게 의도하진 않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때론 넘어지고 나면 어때요? 후회되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지 못한 부분이 창피하죠. 이런 마음도 생기잖아요. 그게 명예가 있는 거예요. 명예가 없다면 수치스러움도 없어요. 창피함도 없어요.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잘 산다고 자랑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소망이 내 안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될 거라는 소망을 갖는 것.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가시지만 또한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늘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아까 바울이 그랬죠. 죽으나 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된다면, 높아지게 된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다. 이 기쁨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나는 없다.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또는 내가 잘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내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힘들든지 어렵든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항상 기뻐할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레몬 박사님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가 높아지길 위해 기도하자. 우리 가치관에 가장 좋은 것, 우리 가치관에 가장 좋은 것이 세상적인 기준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기준은 그야말로 출세하는 거죠.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할 때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누구보다도 그러한 부와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을 출세했다고 말합니다. 잘 됐다고 말해요. 복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의 가치 기준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휩쓸려 따라가지 않길 바라요. 그건 뭐예요? 자기 기준이죠. 자기 만족이죠. 내가 만족하면 돼라는 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살거나 죽거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받는다면, 내가 죽더라도 내가 아프더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는다면 그걸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용하잖아요. 항상 기뻐한다?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사용할 것이고 내가 잘 돼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에 휩쓸리면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진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실 안에, 팩트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것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설적인 이런 기쁨,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이 기쁨 우리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이 바울을 기쁨으로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바뀌는 가치관, 더 이상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재적인 삶 속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 기쁨은 복음의 확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그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만 된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에 온 초점을 가지고 힘들거나 어렵거나 감사하거나 또는 슬프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참된 기쁨,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현재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존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모든 생각과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화나게 하고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못했고 마음이 흔들려서 또 슬퍼하거나 분노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확장된다면,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다면 내가 늘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죽든지 내가 살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된다면 그 참된 기쁨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형통하거나 또는 지금 어려운 삶을 살거나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일이 안 풀리고 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들이 주어질 때 낙망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어찌하든지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